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었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가스에게로 가니 아가스의 신하들이 아가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냐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1장은 두 개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9절까지로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자가 된 다윗이 제사장의 마을인 노베 가서 성소를 찾아가 떡과 칼을 얻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때 거짓말로 제사장을 속이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10절부터 15절까지로 다윗이 사울왕의 힘이 미치지 않는 적의 나라 블레셋 가드로 망명하려 했지만 신분이 들통나서 오히려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다윗이 미치광이 흉내를 내므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천한 목동의 신분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 그리고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이략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다윗은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다윗의 기대와 같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군대 얘기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직 다른 분들에게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되도록 얘기하지 않는 아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인사계의 심부름으로 다른 고참들이 다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춘천 시내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러 춘천 시내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타고 오다가 낮 시간이었기 때문에 버스에 손님들이 많지 않았지만 자리가 다 차 있고 저는 뒤쪽에 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졸게 되었습니다. 부대가 있던 춘천 샘밭이라는 곳 근처에 다 도착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꽝 소리와 함께 큰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뜨고 보니까 버스가 누워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자기는 탄탄대로 이 길을 편안하게 끝까지 쭉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다윗이 뜻하지 않은 큰 사고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잘못 뽑은 거 아닐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내가 아니라 혹시 큰형 엘리압인데 사무엘이 그때 잠시 착각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요즘 너무 바쁘셔서 나에게 신경 쓰실 일이 신경을 못 쓰시는 거 아닌가? 이 사울에게 쫓기게 되면서 다윗이 그 경험한 그 난감함, 그 절망감,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버스에서 너무 놀라서 눈을 떴지만 이 가로놓은 버스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싹 스쳐 지나가요.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은 빨리 부대에 알려야 되는데 제 시간에 못 들어가면 탈영이 되는데 이제 곧 사이렌 소리와 함께 앰뷸런스가 오겠지. 그때 경찰한테 빨리 부대에 연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온갖 생각이 그 짧은 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다시 눈을 뜨고 보니까 제가 버스에서 졸다가 떨어졌어요. 그 뒷좌석에 이렇게 의자 이렇게 뒷바퀴 있는 곳에 앉으면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앉아야 되는 그 자리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에 다리를 웅크리고 있다가 버스가 급커브를 돌 때 옆으로 또르르 굴려버렸던 것입니다. 군인 아저씨가 버스에서 졸다가 떨어졌다고 춘천 MBC에 사연을 보내서 안타까워하면서 상품 받은 춘성여고 여학생. 예. 그 군인 아저씨 여기 잘 살고 있습니다. 추락한다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힘들고 충격적입니다. 원래 그 바닥에 누워있었으면 상관없는데 자리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바닥에 눕게 되면 정말 난감합니다. 더 문제는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자리가 마치 자기의 자리인 것처럼 원래 누워 있었던 것처럼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포켓 스프링으로 된 침대라고 할지라도 거기가 내 자리가 아니면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한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진 후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에 성막은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다가 실로가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된 이후에 성막은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게 되었는데 사울 시대에는 높당,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노베 성막이 잠시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사장 아비멜렉은 다윗을 보자 떨면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 다윗이 지금 내가 왕에게 비밀스러운 명령을 받아서 임무 수행 중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한 그 부하들은 지금 모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다윗이 성막에서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 명령을 받아서 사울왕의 비밀 명령을 받아서 수행 중인 것이 아니라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부하를 만나기로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절에서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지금 다윗은 혼자이긴 하지만 부하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섯 덩이의 떡을 요구한 것으로 봐서 아마 다윗을 포함해서 그 다윗의 일행이 다섯 명이 아닐까라고 굉장히 단순한 그런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제사장 아히멜렉은 일상적으로 주식으로 먹는 보통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히멜렉이 말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을 두고 한 말입니다. 진설병은 성소에 올려지는 거룩한 떡입니다. 저와 함께 한번 성소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입구는 동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성막을 들어가서 성소로 가고 지성소로 가는 것은 동쪽에서 해가 뜨는 동쪽에서 해 방향처럼 서쪽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외우기 쉽죠? 아주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번제단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갈 때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가게 됩니다. 성막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오고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저 맞은편에 전면에 휘장이 쳐져 있는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순금 등잔이 있고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에 서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은 북쪽입니다. 이 오른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는데 그 진설병 상에는 여섯 개씩 두 줄로 12개의 무교병 떡이 놓여 있습니다. 이 무교병 떡,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떡은 일반인들은 먹을 수 없고 제사장들과 그 후손들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이 참 그릇이 작네. 그 떡 다섯 개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인다고 다섯 개만 달라고 했나. 레위기 24장 5절에 보니까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고 두 줄로 한 절에 여섯 개씩 진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떡 한 덩어리 만드는 10분 2 에바는 4.4리터. 그러니까 진설병 한 개는 4.4리터가 밀가루가 얼마큼 되나 봤더니 약 3kg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설병 하나는 3kg의 떡 밀가루로 만든 그런 떡입니다. 그러니까 떡 다섯 덩이면 15kg가 넘는 무게니까 다윗이 아마 굉장히 참 적절하게 떡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12덩이의 진설병은 연중 언제든지 성소에 그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야 합니다. 이 12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성소에 있는 그 상 위에 12덩이의 진설병을 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 가까이 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바로 진설병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의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 진설병을 주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보통 때라도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여자를 잘 가까이 하지 않는데 이런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나의 부하들이 어떻게 여자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아히멜렉에게서 떡을 받습니다. 아히멜렉이 제사장들만 먹는 이 떡을 다윗에게 준 것은 분명히 율법을 어긴 행동입니다. 다윗은 이 진설병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율법의 근본 정신에 따라서 위기에 처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부하들에게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밀을 잘라 먹는 그런 안식을 범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밀을 길 가다가 밀을 뚝 잘라가지고 비빈 것이 그 밀을 수확하고 탈곡하는 이런 안식일을 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바로 사무엘상 21장을 언급하면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변호해 줍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아히멜렉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의 참된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 율법을 몰라서 또는 율법을 무시해서 진설병을 내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히멜렉은 엘리의 증손자입니다. 대제사장인 이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손자인데요.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서 성전에 그 고기,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막 함부로 가져다 먹는 그러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아히멜렉은 자기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성전에 있는 그 음식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집안이 완전히 망할 위기에 처했다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히멜렉이 절대적인 확신 없이 단지 친분 때문에 또는 다윗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설병을 내어준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아히멜렉은 절대로 자기의 신앙에 확신 없이 진설병을 내어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율법의 정신은 정죄가 아니라 생명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진설병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bread of presence 또는 show bre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ow bread, show window, show,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쭉 진설해놨다, 진열해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의 원어, 원래 의미는 레헴 파님, 레헴은 아시죠?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 떡. 파님, 얼굴입니다. 얼굴의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얼굴입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뜻한다, 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설병을 통해서 진설병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인 떡입니다. 진설병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의 시작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그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던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하고 그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했는데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했는데도 살아났어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마셨던 것처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 의미가 이 진설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24장 11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시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다윗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희 진설병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내가 너와 대면하고 있다. 네가 인생의 바닥으로 추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그렇게 12지파가 이스라엘과 항상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라면서 만든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다윗이 깨닫기를 원했는데 다윗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배를 채우는 데에만 모든 신경이 몰려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저사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인가? 이 5장 그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만 떠올리면서 육신의 배를 채울 생각만 하고 있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그랬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받은 후에 아히멜렉에게 수중에 칼이나 창이 혹시 있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내가 왕의 일이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 무기를 챙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살상 무기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설마 부하들과 함께 진설병 먹고 나서 과일 깎아 먹으려고 혹시 과도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건 아닐 거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칼을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히멜렉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놀랍게도 노베 성소에는 다윗의 승리의 상징인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은 이 소년 다윗을 일약 국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히멜렉에게 칼을 요구하자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내어줍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런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전에 골리앗과 대결할 때 무엇으로 무장했습니까? 물맷돌 다섯 개밖에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소리치는 그 다윗의 당당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다윗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거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골리앗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이 이와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만 보고 나가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다윗은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무엘하 8장에는 1700여 마리의 말을 빼앗게 됩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한마디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한마디에 1600마리의 말의 다리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무기로 쓸 수 없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성소에서 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딴 것에 있지 않다라고 큰소리치던 그렇게 고백하던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를 향해 칼을 들은 자가 있으면 나도 칼을 들겠다. 나를 향해 창을 던지는 자가 있으면 이제 나도 창을 던지겠다. 누군가 나에게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면 나도 그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겠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위협을 가할 때 그 위협을 이길 그런 어떤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 그 문제를 끊어낼 수 있는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칼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던진 창을 뽑아서 다시 사울에게 던져라. 그게 세상을 사는 방법이다. 네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 그러한 칼을 손에 쥐고 살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를 감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고 산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내게 칼과 창과 단창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면 나의 능력이 되신다면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된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거린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신약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은과 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무기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차기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백성의 가장 인기 높은 스타였습니다. 왕의 사위였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군대 장관, 왕의 사위, 차기 왕이 될 그런 신분,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들이 복인 줄 알고 있다가 그 위치가 흔들리자, 그 신분이 흔들리자, 그 자리가 흔들리자 거침없이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다윗은 지금 아히멜렉에게서 자신이 엘라에서 쓰러뜨렸던 그 골리앗의 칼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골리앗의 칼은 이스라엘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장인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뛰어난 명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존재하는 무기 중에 가장 훌륭한, 가장 강력한 보검이었습니다. 그러한 검이 지금 다윗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은 두려움과 떨림이 멈추지 않습니다. 칼을 얻었습니다. 떡을 얻었습니다. 배를 채울 식량을 소유했고 자신을 보호해 줄 이스라엘의 최고의 무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점점점 더 커져갑니다. 다윗의 초라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다시 일어나서 가드왕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왕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도저히 이제 살 수 없음을 알고 사울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적의 땅 블레셋 가드에게로 도망갑니다. 망명하는 거죠. 가드로 도망가는데 여러분 가드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가드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골리앗. 가드는 골리앗의 출신지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피가 묻은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망명하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은 그냥 두려웠는데 아기스는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쓰는 지혜의 한계입니다. 다윗은 아마 전에 소년의 때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거든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이제 났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아기스페야, 저놈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저놈이 그 땅의 왕 다윗 아닙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을 처음으로 왕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적의 나라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스라엘 누구도 아직 다윗을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목숨만 살면 된다고 원수의 나라로 그 가드까지 도망갔는데 정작 그 가드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그 땅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 엉뚱한 데가 있으세요. 그냥 곱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마음에 가책을 받도록 원수의 입을 통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준다고 했잖아.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사람이잖아.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블레셋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아니 아기스 왕이여, 이 사람을 모른단 말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바로 그 노래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노래를 왕 앞에서 그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나라 K-POP처럼 이스라엘에서 유행하던 노래가 이 블레셋까지 다 퍼졌던 모양입니다. 다윗이 이 상황을 보니까 이거 자기가 기대했던 상황하고 다르게 전혀 이상하게 상황이 돌아가거든요.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낍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동자에 초점을 풀고 갑자기 문으로 가서 문을 벅벅 긁으면서 하면서 미친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기스 왕이 보니까 얼마나 다윗이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는지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이스라엘에서 미치광이를 데려다가 내 앞에 세워놓느냐? 빨리 내쫓아버려라. 당시에 미치광이는 미친 사람은 악신에게 쓰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미치광이를 해치면 그 미치광이에게 쓰여진 그 귀신이 자기에게 옮겨 붙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빨리 이 미친놈을 빨리 내 왕궁에서 우리 집에서 몰아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 그만큼 다윗이 실감나게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11일부터 2박 3일 동안 장년교구 연합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인 13일에 조별 발표회가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언극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어쩌면 그렇게 톡톡 터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고 은혜가 되도록 그것을 준비했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수련회 전에 미리 이런 거 합니다라고 알려준 것도 아닌데 몇몇 분들에게는 정말 허락된다면 연기상이라도 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연기를 잘했어요. 제일 잘하는 연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일 자연스러운 연기가 술 취한 연기, 고스톱 치는 연기. 아, 이거는 너무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가드로 가면서 내가 유사시에 이런 연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각본을 만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즉석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즉석에서 애드리브로 연기한 거였어요. 작년교구 수련회에서 발표했던 그런 연기는 조금 부끄러운 그런 역할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흐뭇하고 은혜가 되는 곱씹을수록 더 감동이 되는 그러한 연기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기발하고 감쪽같은 연기였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한 연기는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부끄럽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일생에서 가장 창피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왜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1장에서 빠진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여호와께. 대신 들어간 단어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두려워하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처음 도망한 곳은 라마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 그런데 거기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이 무엇입니까? 차기 황태자, 왕 다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를 흠모하고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사람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인맥을 동원해서 사울왕의 마음을 좀 움직여보겠다는 거죠.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다윗을 흠모한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아들뻘밖에 안 돼요. 우리는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나이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최소한 30살 이상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요나단이 처음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다윗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자기 아들뻘밖에 되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신분도 미천한 다윗을 이 황태자인 요나단이 흠모하고 사랑했던 것은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을 전부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면 밤이 새는 줄 모르고 하나님 이야기하느라고 밤새는 줄 모르고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 사귀었습니다. 그 요나단을 만나서 다윗이, 요나단, 너희 아버지가 나를 왜 죽이려는지 모르겠다. 너희 아버지 때문에 내가 도망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못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해도 나를 해치 못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요나단을 만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 아버지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 내가 한 거라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다. 나 죽겠다. 중간에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꺼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에 멋진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나 죽겠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것도 문제입니다. 버스 바닥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시죠? 얼른 못 일어나요. 빨리 버스 문 안 열리나 후다닥 뛰어내리려고. 바닥에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바닥에 누워서 일어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거기가 원래 내 자리인 것처럼 거기 그냥 터퍼덕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6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런데 다윗은 계속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두려움에 빠져서 그 바닥에 누워서 거기가 원래 자기 자리인 것처럼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잊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주십니다. 진설병을 내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얼굴이 너를 향하고 있다. 골리앗의 칼을 내어줍니다. 네가 무엇으로 승리를 얻었는지 생각해봐라. 네가 무엇으로 골리앗을 이겼는지 생각해봐라.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의 도망 기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제왕으로 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성도로 만들어가는 기한입니다. 그 시간, 그 가장 낮아지는 시간, 가장 비참해지는 그 시간, 정말 가혹할 만큼 일이 풀리지 않고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심에 다 먹칠하는 그 시간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수치스러운 그러한 시간에 다윗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 궁전을 빠져나오면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 그때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기스 왕에게서 나오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입에서 바로 그때 두 개의 두 편의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시편 34편과 56편입니다. 34편을 보면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와서 지은 시. 참 리얼하게 제목이 되어 있죠. 목사님 아비멜렉이네요. 다른 인물 아닌가요?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호칭입니다. 바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이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느냐면요. 나와 함께한 여호와를 광대하시도다 하며 그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미친 채 해서 살아나왔습니다. 수염에 침 질질 흘리면서 하면서 벽을 이렇게 막 바꿔 긁으면서 정말 아주 리얼하게 미친 흉내를 내서 살아나왔습니다. 아기스가 당장 내쫓으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상황에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거 좀 오바 아닙니까? 저희가 주를 앙망하며 광채를 입었으니 그의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뭐가 부끄럽지 않아요? 얼마나 창피한데 얼굴이 다 화끈거리는데. 아니, 설교하는 제가 다 창피할 정도인데 당사자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버스에서 떨어진 것만 해도 지금도 생각하면 참 난감한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찬송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해서 살아나온 것이 감사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다시 발견한 하나님. 그러한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다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감사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때처럼 하나님을 정말 강하게 하나님을 정말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이 표현이 적합한 그러한 상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피난처입니다. 시편 5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6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람, 르호김을 따라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스라엘을 벗어나서도 다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만싸우며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로다.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다 지내고 다윗이 마지막 절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왕궁이든 황무지든 동굴이든 광야든 이스라엘 땅이든 블레셋 땅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이고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원수에게 둘러싸여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그가 황무지에 있던 광야에 있던 이후에 왕위에 올라서 왕궁에 있을 때여라도 다윗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큽니까?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이라.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체면 다 버리고 미치광이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오면서 다윗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칼과 창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은과 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까짓 거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이 시편 34편과 56편을 이후에 아둘람굴로 도망가면서 내내 찬송으로 부르게 됩니다. 아둘람굴에 갔을 때 400명이 다윗을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비천하에 처한 자들입니다.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 억울함 당한 사람들, 인생의 밑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다윗이 바로 이 찬송을 가르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가혹한 시간에 이제는 다윗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찬송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계세요. 지금 다윗과 하나님 사이는 이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소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 한마디 찾지 않고 먹을 것과 싸울 것만 찾던 다윗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23장부터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대. 이게 다윗이 입만 열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대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끊임없이 그 입을 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얻잖아요. 동굴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붙잡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다윗하면 입을 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입을 열면 찬송하는 다윗. 얼마나 좋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년 동안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마음속에 터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온갖 고난과 어려움이 그의 삶 가운데 넘실거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이 아니라 칼과 창을 찾으러 다니고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 가혹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밑바닥에 누운 다윗을 찾아가서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인생의 바닥에 누운 채 골리앗의 무기를 들고 은과 금을 흔들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외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찬송하며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흔들리고 삶의 환경이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칼과 세상의 떡을 의지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비로소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면 충분해야 비로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영적 원리를 깨달아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